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75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다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웃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힘든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 속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광야를 걸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를 걸어다니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오가셨을 텐데 하면서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낮에는 40도에 육박하는 온도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냥 흙길이고 돌밭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황량한 돌산이죠. 회색. 그 회색빛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색깔을 띠면서 끝까지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그러한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간혹 오아시스가 있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삶은 영적으로 볼 때 딱 이와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생활입니다.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광야는 강이 흐르고 꽃이 피는 곳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사막에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사막이 꽃이 피어서 향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에덴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덴의 모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던 것입니다. 생수의 강을 열어주셔서 그 주변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광야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바로 그의 인생은 광야,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곳이 광야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손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낙비 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이 노래는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메마른 땅은 광야를 말하죠. 그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목이 마르고 힘이 들고 이 길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고 질문을 던져도 전혀 답이 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메마른 땅을 종일토록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방법이 있고 위험한 곳에 이르면 큰 발 위가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덮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숨겨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영적인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넉넉하게 건너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그 주변에 꽃이 피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터인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기도는 광야에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사막에 길을 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 믿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를 야고보 사도가 던지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예, 둘 다. 영혼이 일을 하려면요, 몸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의 뜻대로 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또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가짜이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것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예수님은 사실 육신으로 보면 야고보 사도의 형님이죠. 형님이 한 말씀이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이나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끝머리에 가서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끝에 가서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냐 하면은 기도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의 결론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려면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열쇠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죽은 이론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장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혔고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열렸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말씀을 합니다.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기도의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괜찮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육신으로 보면은 형이었던 그 예수님을 야고보는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그 모습,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도는 다른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전수를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회사에 보면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무릎, 야고보가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겠습니까? 그가 30여 년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촌사람이죠. 야고보는 갈릴리 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율법의 박사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을 하면 여기저기에서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뜨거웠던 그 시기도 지나가고 3년, 4년, 5년, 7년, 10년 지나가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참 힘든 곳이었죠. 그곳에서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들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참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핍박이 끊임없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 그가 취했던 것은 기도하는 무릎이었습니다. 병원은 거의 없었고 병든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30년 이상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그는 신비로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낙타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야고보 사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요, 구약 성전에서 보면은 성소를 커튼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죠. 그 성소를 진행을 해서 마지막 커튼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보면은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천사가 두 명이 있죠. 그 가운데 의자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또는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소가 열망하는 장소이고 들어가고 싶은 장소이고 그곳에 가고 싶은 장소이지만은 또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함부로 나아가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하고 열망의 장소이기도 하고 나 반드시 그 자리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죠.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갈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나 주겠다라고 하셨던 장소가 바로 거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신의 그 육신을 찢으면서 더불어서 찢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 커튼을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도 된다, 두려워하면서 들어가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곳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문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가 되었죠. 성소도 없어졌고 지성소도 없어졌고 법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겠다 말씀하셨던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럼 지금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를 골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방, 아무도 없이 나와 하나님만 대면해서 앉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를 골방이라고 그러셨고 은밀한 장소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은밀한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갚아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골방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은요, 장소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할 수 있는 그 상태, 또 그 장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곳이 지성소이고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은 그 장소는 정말로 놀라운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하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 골방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멋진 장소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냐 하면 그 위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그 기쁨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모여서 의논을 하시는 그 자리에 어찌 내가 그곳에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자리의 주최자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가만히 엎드려 있어도 됩니다. 그냥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게 반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찬송만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성령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요, 솔로몬의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마음이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골방의 기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려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것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건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주께서 주시겠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골방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그런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임하는 내가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압니다. 이 골방의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딱히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골방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들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 모두를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나 우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나약하고 우울증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이 골방의 기도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한번 써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응답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보려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다. 내가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면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한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기도의 골방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엘리야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 기도의 골방 기도에 들어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 골방에 기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는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지금부터 내가 피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피를 멈춰주십시오. 하늘문을 닫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시는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골방에 나오는 사람이 필요하신 겁니다. 골방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셔서 내 마음을 알려주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의 골방,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요, 이 진지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주변에는요 늘 하나님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기도의 골방을 잘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그 진지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는 그 자리에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의 능력이 애단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요, 안 들어가면 손해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기도의 골방 그 자리에 앉습니다. 한국 교육에 신선한 모델을 제시를 해주었고 많은 자극을 주었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등학교 장로님, 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거창 고등학교에 보면은 취업 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계명, 취업 선택 10계명은요, 예수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사람은 적지만은 힘들지만은 그곳은 내가 역사하는 곳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 그다음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러나 그곳은 멸망의 길이고 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취업 선택 10계명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좁은 길이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만든 학교입니다. 대단한 학교죠. 이 멋진 학교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전영창 교장이죠. 1956년에 학교를 인수할 때에 빚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찬송 담요 한 장을 들고 거창에서 40열이 떨어져 있는 산속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나흘째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금식하는 동안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제가 거창 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확신이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신문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광고를 낼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이 귀엽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협박수로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허용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조우복이라고 하는 미국에 사는 한 성도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1,050달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금입니다. 그리고 딱 부채를 갚을 만한 딱 그만큼의 액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난관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간절히 그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자는 인생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헤매게 되고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골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라. 지성소에 그 기도를 드리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할지니라. 이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향하여서 돌이 말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겠다. 누군가를 통해서는 일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지니라. 이 지성소를 만들어놓고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장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골방, 이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우리는 건축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